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Numbers chapter 6 verse 22 through 27.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것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받고 살고 싶으시죠? 제 말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싶으시죠? 아멘이시죠? 네. 오죽이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으면 설날에 부모님이나 어른들께 세배해서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선포를 통해 복이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지지 않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2절부터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거나 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참고적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가겠는데요. 우리가 축복이라는 용어와 복이라는 용어를 혼돈하여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거기에 꼭 법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아닌데요. 축복은 뭐냐면요. 복을 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은 사실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축복이 뭐라고요? 복을 비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사 그러잖아요. 축하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복을 빌다라는 뜻이에요. 복을 빌어준다. 아무개가 복받게 해주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런 행위를. 그럼 복은 뭘까요? 복은 복이지 뭐.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좀 혼란, 혼돈하실까봐 미리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다 좋은 거니까 예, 좋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복이라는 말이 있고 축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내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만 알고 가셔도 설교 제대로 듣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내는 것이 뭐라고요? 축복. 축복은 복을 비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있기 위하여 축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 곧 과거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목회자들 같은 그런 직분을 하는 자들을 통하여 축복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이 그대로 그 백성과 개인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기 바로 이 민수기 6장에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같은 일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이후에 복을 주셨는데 한번 몇 군데만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시켜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위에 나타났더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저들에게 나타났더라. 이 세상의 모든 걸 잃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모든 것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볼까요? 민수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뭐의 명을 받았다고요?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명령한 것을 자기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축복하게 하신 그 명령을 자기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곧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비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몇 가지 더 봅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하게 하셨고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하게 하셨다고요? 축복하게 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빌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했다라는 것이 역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7절에 보니까 역대하 30장 27절에 보니까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이 얘기를 누가 들었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되었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비니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려주셨다 안 내려주셨다?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성직자인 저들의 영적 리더인 제사장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빌고 그 복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성경 이것저것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런데 구약에는 뭐 그랬지만 신약에는 어땠습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보신다면 역시 같습니다. 신약에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하시는 축복을 선포함으로 그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것도 충만한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당신들에게, 여러분 교우들에게 나가겠노라. 역시 교회를 인도하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인 제사장이나 사도들이 축복을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축복을 그들의 입술로 그 교우들 앞에, 하나님 백성 앞에 선포하면 그 복이 임하게 하는 그 특권과 그 명령을 저들에게 주시고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 계속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부터 쭉 보시면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축도의 원형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을 찾아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13절 잘 들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했어요.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했어요.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축도가 행해질 때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축도를 들으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목소리는 목사님들의 목소리일지라도 그러나 그 축복을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그 축도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복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오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역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이런 축도를 축복을 비는 기도를 하면서 그 축도의 축복의 기도를 적어서 각 교회에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구약에는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을 통해 축복하게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축복한 대로 그 축복의 기도를 들은 자들이 그대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전통과 그 역사를 따라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 역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배 맨 끝에 무슨 순서가 있지요? 축도의 순서가 꼭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베네딕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로 보면 그냥 말소리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행위는 축복을 비는 행위는 너무나 의미가 있고 너무나 생생하게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워킹하는 아주 지극히 중요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을 비는 장소에 가셔야 되는 것이고 복을 비는 그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것이고 그 복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선포케 하신 그 축복대로 복을 빈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의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여러분이 비는 복이 역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셨다,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하나님의 복을 빌고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혹은 여러분의 교우들을 향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복을 비는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이 교회의 목사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 복을 비는 사명을 받았으니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빌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보다 더 성경적으로 잘 알고 배워서 하나님의 복을 빌고 다시 말씀드려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임할 수 있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는지를 알아야 이 축복과 복에 대한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복에 관한 보다 다양한 것을 한 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모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복이 내 아무개에게 누군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을 빈 자에게도 무엇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돼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저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복을 비는 자에게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복을 비는 자에게는 복이 옵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하여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옵니다.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끊임없이 저주를 하더라고요. 두루 돌아다니며 끊임없이 저주를 하더라고요. 오래된 얘기예요. 풍이 오셨는데 하필 입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옆에 계신 부인께서 그걸 보고 좀 놀래고 좀 자숙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더 저주를 하고 비판을 했어요. 얼마 있다 그분도 풍이 오셔서 입이 돌아가 버리셨어요. 일주일 간격으로. 제가 쌀을 사들고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제 눈을 안 마주쳐요. 제가 당시에 어르신들 신방할 때는 쌀을 들고 1년에 한두 번씩 갔거든요. 요즘은 죄송하게 제가 쌀을 못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한국에는 그 어르신들이 쌀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개중에. 요즘은 이제 한국 사회가 좋아져서 그랬지만 과거 제가 이렇게 부교역제로 살아갈 때만 해도 노인분들이 쌀이 없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그런 줄 알고 혹시 쌀이 떨어지셨을까봐 쌀을 들고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 쌀을 들고 신방을 갔는데 이래저래 이 모양 저 모양 갔는데 부부가 다 입이 한 분은 이쪽으로 돌아가시고 한 분은 이쪽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한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 산 높은 데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주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주 기도를 했다, 축복 기도를 했다. 잘 아시다시피 축복 기도를 했어요. 누가 그 입술을 비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비투셔갖고 야이 이러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노라 하고 기도가 돼버렸어요.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다시 말씀드려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여러분들의 이웃이 잘못되라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결코 아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얼굴에 근육이 굉장히 많은데 웃을 때 쓰는 근육이 더 많고 찡그릴 때 쓰는 근육은 더 적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웃고 살라는 거예요? 찡그리고 살라는 거예요? 예? 웃고 살라는 거예요? 찡그리고 살라는 거예요? 웃고 사는데 더 좋게 하시려고 얼굴에 웃을 때 쓰는 근육을 더 주셨어요. 웬만하면 찡그리지 말라고 찡그릴 때 쓰는 근육은 그보다 조금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양 옆에 있는 사람들 여길 좀 보세요. 여기 주름이 있나 없나 보세요. 그리고 여기 주름이 있나 없나 미간들을 좀 보세요. 수평으로 있든지 수직으로 있든지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인상을 평상시에 썼다 안 썼다? 썼다 안 썼다? 에? 박박 썼다고요? 저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여기 이렇게 주름이 있어요. 제가 인상을 썼다 안 썼다? 예?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인상을 썼으면 여기 주름이 있겠어요. 저도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요즘 제가 많이 웃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주책 맞을 정도로 많이 웃어요.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것을 명하셨고 축복하는 대로 그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뿐이에요.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제가 설교를 하는 시리즈를 가만히 보시면 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을 가르쳐드린 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순서껏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이 좀 느리죠? 조금 느리죠? 우리 통역하는 자매가 제 말이 너무 빠르다고 그래갖고 조금 천천히 합니다. 저도 조금 답답해요. 이해하세요. 졸지 마시고 딴 데 보지 마시고 저 보세요. 저만 보시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이웃사랑 법칙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용서가 되고, 용서가 되면 사랑하고, 사랑이 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축복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간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화목하라, 화평하라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럼 오늘 무슨 설교로의 순서가 맞는 거예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이가 무지무지 좋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지무지 서로 싸우니까 이런 설교를 할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싸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하세요.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예방 차원에서 더 잘하시라고. 꼭 이런 설교를 하면 누군가 이러는 분들이 있어. 그냥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시면 유익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명령을 주셨어요. 이웃을 위한 축복을 하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복이 그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교회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히 축복을 빕니다. 그래서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은 나가셔서 또한 세상을 위하여 축복을 비시면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에스겔에서의 복에 되어지니까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온 그 영생수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흘러내리고 하나님 성전에서 그것이 바깥으로 흘러내려가는데 그 영생수가 닿는 모든 것들이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더라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의 권과 사명을 여러분 앞에 제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을 빌고 여러분이 그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이 복받고 은혜 받은 상황으로 나가셔서 세상 사람들 향하여 복을 빌고 은혜를 빌면 그것이 무심령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흘러가고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에게 그 축복을 빈 그 이웃을 복 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빈 자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한 그 입술의 심령에게 저주를 내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창세기 27장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의 기도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한번 아셔야 돼요. 이삭이 야곱의 삼촌인가요? 이삭이 야곱의 형인가요? 이삭이 야곱의 누구죠? 누굽니까? 따라해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 좀 따라해봐요. 아버지. 저는 저희 친아버지하고 대화가 굉장히 짧습니다. 살아갈수록 제가 아버지로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아버지가 더 좋아지는 거 있죠. 그 조그만 양반이 좋아져요. 이해 못했던 부분이 이해가 되고 내 속에서 아버지를 발견하면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져요. 저는 원래 어머니 좋아했고 예, 아버지는 조금 멀었어요. 솔직히 어렵고 근데 아버지가 살면 살수록 자꾸 좋아져요. 그래서 요즘 제 아버님하고 전화를 하면 남자들끼리 뭐 할 말은 별로 없고 뭐 지지고 볶고 할 말은 없고 아버지 좋다는 표현을 저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헤헤 이럽니다. 그러면 헤헤 왜 그러냐, 정 목사 왜 그래? 그냥요? 헤헤? 그럼 아버지가 허허허 네 어머니 바꾸마. 그 다음에 또 전화를 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딱 받으시는데 너무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지난번 통화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받으세요. 내가 본인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들으면 가장 좋아할 말이 뭔지를 연구하셨던 모양이야. 근데 아들 목사가 제일 좋아할 말이 뭘까요? 할렐루야지 뭐. 받자마자 할렐루야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그 양반 전도한다고 내가 뼈가 녹는 줄 알았거든.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날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지난번에 다녀간 우리 형, 참 이 모양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막 몰아붙이시는데 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왔다 가서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은혜, 뭐 조금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겠지만 참 가족 좀도 힘듭디다. 길거리에서 떨어진 십자가 목걸이를 봤대요. 그거를 집어가지고 자기 차에 매달고 다닌대 지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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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는데 아버지 얘기하다 형 얘기까지 나왔어요.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빈 그 축복이 그 백성에게 임하듯이 아버지들이 그 자녀들에게 빈 복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게 법이에요. 그게 원리예요. 교회 목사를 통하여 본 빈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목사 되신 아버지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비시길 바랍니다. 그 복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된 이삭이 아들 된 야곱에게 복빈 이것이 그대로 100%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삭과 야곱에게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지가유, 지가 축복을 빌어유, 하나님 그럼 들어주셔유. 제가 지금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것은 충청도 분들은 원수를 잘 안 지더라고. 근데 경상도 전라도 분들은 서로 그렇게 경상도 전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죠? 제발 좀 예수 믿는 분들이 미국에서 인종차별 좀 받은 것 같으면 씩씩거리면서 왜 전라도 경상도 그래?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근데 이제 충청도 분들은 조금 그걸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서 모르지, 안 볼 때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중간에 있는 충청도 방언을 쓴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친구 시골에 갔는데 그 동네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젊은이들이 다 도회지로 가고 상회를 질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급하잖아요. 그러면 전라도 분이나 경상도 분들은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게 먹고 이러고 어찌까이 막 이러고 난리가 났을 텐데 나는 그 마을 회의하는 걸 보고 어른들 회의를 하는 거 보고 정말 재밌었어요. 니알야 상여 나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예 그냥 니알 내일도 아니야 니알야 어떻게 다 됐어 또 되기는.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못나고 잘나고를 떠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비는 것이 그 아들과 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을 비십시오. 메가다 장군의 아버지의 기도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그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로펠레 집안에 내려오는 그 기도 그대로, 그 아버지의 기도 그대로 그 집안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포드 집안에 내려오는 그 기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요, 혹은 아버지가 없는 집이면 어머니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리든 성장했든 어찌됐든 위하여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길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맞추고자 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얘기 뭡니까? 야곱이 자기가 배반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이렇게 파수꾼을 보내보니까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향한 그 원수에 맺은 마음을 풀질 못하고 수백 명의 사병을 데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죽이러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형하고 이제는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한 식구가 되어서 아버지 섬김에 잘 살고 싶어서 고향으로 가는데 형은 세월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를 속이고 정말 장자권을 뺏어가고 그렇게 배반한 자기 동생을, 쌍둥이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식구들을 앞서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약복강가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의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지 않으시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막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축복 못해줘? 축복해주세요. 축복 못해줘. 축복해주세요.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의 이 옆구리 뼈가, 환도뼈가 빠져나갈 정도로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도를 하였더니 창세기 33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죽이러 왔던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우는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누가 받느냐?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지도 않는데 기도하지도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누가 그걸 감사하고 누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은혜와 예상도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게으름 부리지 마시고 간절히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봅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한 가지 봅니다. 역대상 16장 2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자, 똑같은 얘기죠. 뭐와 뭐를 드리고 백성에게 축복했다고 돼 있어요. 오늘 보니까 다윗이 번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 드리기를 마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축복을 빌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 그것은 번제의 정신과 화목제의 정신을 알면 아, 어떠한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번제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수요배 때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첫째는 회개요. 두 번째는 희생과 헌신이에요. 회개와 헌신. 번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번제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할 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들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다? 화목제사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신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 곧 하나님의 복을 빌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결단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온 백성이 그 이웃들과 화목하기를 원했을 때에, 그것을 마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회개한 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 희생하기를, 헌신하기를 작정한 자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이웃들과 화목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작정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청하십시오. 이웃들과 화목하기를 청하십시오. 이때서야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치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작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수 없고 나아가 복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곧 그리고 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치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헌신은 뼈가 빠지는 헌신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샅샅이 뒤져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리지도 않고 내가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뭘 좀 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이웃들과의 깨진 관계를 통해서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복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헌신하고 철저히 화목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어벤던트하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계속 봅니다. 마가복음 8장 7절에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잘 보세요.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떡이 생겼어.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물고기 생선이 생겼어. 누구 옆에 있으니까? 누구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 옆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 복 받는다 안 받는다? 복 받는다 안 받는다? 아울러 복 있는 사람 옆에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 아브라함을 통해 복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얘가 누구죠? 조카 롯이에요. 롯은 하나님 앞에 별로 이쁘게 행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옆에 그냥 붙어 다녔더니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복받았죠? 모세 옆에 늘 붙어 다녔어. 모세의 뭐였죠? 종이었어요, 종. 그게 모세가 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하면서 제일 많이 복받은 자가 누구냐면 모세의 아들들도 아니고 그 종이었던 여호수아였어요. 첫째는 주님 옆에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둘째는 복 있는 사람 옆에 같이 하셔서 함께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본인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주님께 붙어 있어야 복받는다고 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건 뭐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하여튼 어떻게 하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총동원 방법을 총동원하셔서 주님과 가까이 하세요. 분명히 그 사람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하고 좀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받는 하나님의 복이 내게도 흘러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지. 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것입니다. 수요예배는요, 구역예배는요, 새벽예배는요. 예배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 오게끔 돼 있어. 세상 두루 찾아 돌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체험한 사람은 1등으로 으뜸으로 예배 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복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총동원하거든. 맛을 본 사람이 또 먹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이 그 은혜를 맛보러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맛본 사람이 예배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또 은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은혜 받으면 은혜 쫓아다니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와 있게 돼 있어요. 제일 많이 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 있는 사람을 찾아 그 옆에 가서 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된다? 예배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너무 우습습니까? 너무 쉽습니까? 믿져야 이익이에요, 이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에게 두루 말씀드리며 복을 선포하는 자, 또 그 복을 받은 자와 함께하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해야 할 대상자는 어떠한 사람들까지냐, 그 한계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쳐 가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누구를 축복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보게 되면 나한테 고마운 사람, 나한테 유익을 준 사람, 이렇게 나한테 상관이 된 사람들을 위한 우리가 복을 빌 수 있는데 조금 무시하기 쉬운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제가 그냥 어린애들, 그냥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시하기 쉬운 사람, 별거 아닌 인생,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내 인생에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없는 사람, 나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 나보다 못생긴 사람, 나보다 뚱뚱한, 우리 집 교회에서 내가 제일 뚱뚱하네. 나보다 뭐 하여튼 못한 사람을 우리는 지나치기 쉬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네, 주님께, 예수님께 한 것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물 먹이고 배고픈 자에게 먹인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래요.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됐던, 어떤 약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됐던 그분들을 위하여도 우리는 무엇을 빌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곧 축복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무시했던 사람, 여러분들이 제일 무시했던 사람 지금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집은 와이프래, 어떤 집은 남편이래, 어떤 집은 부모래, 어떤 집은 아들 딸이래, 어떤 집은 친구래. 여러분이 제일 무시했던 사람 누구예요?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없어요? 있어요? 그분을 위하여 복을 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슷한 얘기 또 하죠. 누가복음 6장 28절에 아우,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고민이 돼. 누가복음 6장 28절 이거 제가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 진짜 이거 그래도 읽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며 축복하며, 어이구,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아이고야, 성경에서 쏙 뺐으면 좋겠는 말인데 왜 예수님은 짓궂게 이런 말씀을 넣으셨나? 무시하는, 내가 무시했던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건 괜찮은데, 아니, 나에게 저주를 퍼부은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나에게 모욕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아유, 근데 또 있어.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후욕이라는 것은 뒤에서 욕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알아요. 딴 교회, 딴 교회. 나 없는 데서 남들이 내 욕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에? 축복하래.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보면 한 대 때려줘라 아니면 참아라. 하나님께서 말로만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셨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를 흉보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위하여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중보, 용서해달라는 중보기도를 하고 저들을 위하여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나중에 다 변하여 복음 증거자로 변했다는 사실.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대부분 그래요. 자긴 다 피해자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재밌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밌다고 표현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피해자야. 그러면 나는 속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럼 누가 가해자지? 아내는 남편을 향해, 남편은 아내를 향해, 누구는 누구를 향해, 누구는 누구를 향해. 얘기를 쭉 들어보면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잘했는데 나는 피해자야. 가해자가 없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제발 가해자가 누군지 좀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전 정말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축복이 몇 번 나왔어요. 근데 이 로마서의 말씀은 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로마서를 쓰는 이 당시 로마 교회가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교회 중에서 핍박을 제일 많이 받는 교회였어요. 로마 황제가 아주 미쳐가지고요, 예수 믿는 자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지독히도 괴롭혔어요. 그런데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어찌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뒤에서 흉보고 여러분을 모욕하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축복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이 이런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또 이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아니 목사님 내 형편 잘 알면서 왜 자꾸 나 힘들게 해요? 이럴 겁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부담을 줘요? 이럴 겁니까? 뭐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시죠. 한번 노력해 보시죠.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중에 어떤 분은요, 정말 화가 나서, 정말 화가 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그분을 지금은 고마워하고 그분을 위해 축복한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는요, 어떤 교인이 제일 매력적인 줄 아세요? 일 잘하는 교인? 예, 어떤 교회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 하시더만. 일 잘하는 교인, 어떤 때 무서워요. 너무 잘해가지고, 목사님, 그거밖에 못합니까? 이러면 난 무서워. 막 야단치죠. 막 자기가 잘하는 전문 분야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하나씩 하나씩 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분만큼 나는 못해. 예. 아우, 옛날에 밀가루 밀다가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갑자기 목사가 왜 밀가루를 미나? 막 이렇게 우리 교회가 분식점 하나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변화받는 교인, 성장하는 교인이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듣고 노력하려고,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분, 그분이 제일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교인으로 하나님이나 목사에게나 똑같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일은 잘하는데 하나도 안 변해. 그 교인은 무서워요. 그러나 혹 잘하는 일이 없으셔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날 그시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분을 볼 때 감동받습니다. 존경심이 올라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꿀떡 넘기지 마시고요. 축복은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24장 51절에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인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뭐 하시고 올라가셨다? 하늘로? 뭐 하고 올라가셨다? 저는 소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운명할 때 언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을 위한 축도하고 그렇게 하늘나라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도 분이에요. 닥터 매튜라고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에 그 교수님으로 계시고 신학과 학장님이신데 신학대학 원장님이신데 이분의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성도들 보는 앞에서 돌아가시는데 자기 교우들을 위해서 축도하고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의 어떤 스승님이 계신데 그분 밑에서 목사들이 많이 나왔대요. 제자가 한 4대씩 나왔는데 그중에 제자 하나가 자신이 보기엔 너무 괘씸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이 돌아가신다니까 미워해도 가서 그 임종을 보려고 간 거예요. 근데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시려는 분이 그 괘씸한 제자가 오는 것을 옆눈으로 쭉 보더니 싹 돌아놓고 돌아가시더래요. 죽어도 용서 못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생활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에서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맞추어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지나가면 아무리 복 받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 에서가 뒤늦게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나도 복을 좀 빌어주세요 했는데 예, 네 동생에게 다 빌어줬다. 더 이상 없다. 버스 떠났다. 오늘이 여러분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준행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복을 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서 저의 빈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 이웃들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빈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간절히 사모하셔서 여러분의 복이 여러분의 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복을 비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여러분이 무시한 자들에게 위하여 복을 비시길 바랍니다. 그 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후욕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합당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죽는 그날까지 복을 빌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명하셨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복을 빌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빌 때에 그 복이 그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입술을 주께서 고쳐주셔서 저주하지 말게 하시고 무시하지 말게 하시고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축복할 수 있는 입술과 심령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